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 의회에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국방 예산을 포함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공화당과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향후 2년 동안 국방 예산 증액을 1%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으로 책정한 가운데 미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 증액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방부는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을 줄이고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에 대한 예산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 예산은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증강에 대응한 ICBM과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49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만큼 해당 예산이 의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제재를 감안해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반도체 업체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이 있으며 두 회사는 중고 반도체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장비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인 지난 2022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기계를 보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차세대 반도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짧아 장비 회전율도 높기 때문에 중고 반도체 장비의 주요한 공급원 역할을 해왔고 중고 장비의 가장 큰 수요자는 중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그레고리 앨런은 한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장비가 SMIC나 YMTC 같은 중국 업체에 들어간다면 미한 관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논평을 거부한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은 점점 더 취약한 세계 질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11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강대국 간 경쟁과 전 세계적 도전, 지역 갈등 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심차지만 불안한 중국, 대립을 일삼는 러시아, 이란과 같은 일부 역내 강국들이 미국의 우위를 비롯한 국제체제의 오랜 규칙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경제와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상품 수출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 내 사회 분열을 증폭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갱단들의 준동으로 유혈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아이티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앙리 총리는 11일 연설에서 자신이 이끄는 정부는 과도위원회 설치 이후 즉각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아이티인들이 평정을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허무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 나이는 50이지만 근육 나이는 30대 못지않다더라. 뼈에 바람 드는 나이라지만 나는 아직 통뼈라더라 하면서 실제 나이보다 젊은 이 젊은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실제로 DNA 검사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은 몸속에 장기 나이를 알면 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 과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자,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5,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던 이 연구에서 나이 50 이상의 참가자들은 5명 중에 1명꼴로 장기 중에 하나가 다른 장기보다 더 빨리 노화한 상태였습니다. 그 노화 정도에 따라서 관련 질병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혈장 속의 특별 단백질의 변화를 측정해서 노화 정도에 따른 질병 가능성을 계산해낸 건데 심장 노화가 4년 정도 빠르면 앞으로 15년 사이에 심부전 위험이 2.5배가 더 높고요. 뇌의 노화가 빠르면 15년 사이에 건강한 사람보다 치매 같은 인지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10% 더 높다는 겁니다. 신체 나이, 장기 나이와의 차이, 또 질병 가능성을 계산하는 규칙, 알고리즘을 완성했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병을 일으킨 그 장기 조직을 잘라내서 관찰하는 생체 조직 검사가 필요 없어질 아주 획기적인 연구라는 반응을 실었고요. 더불어 실제 의학계에 적용하기까지는 아직 과학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 또 장기의 노화 정도만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그 제안까지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950년 한국전쟁 참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아침에는 대부분이 영하권이지만 낮에는 장진과 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상 10도, 16도에 가까운 봄기온입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평안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상 1도에서 16도 사이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과 신의주가 영하 1도고요. 함흥이 영하 2도, 청진 영하 3도, 원산은 영상 1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5도, 해산은 영하 9도. 평양과 개성의 낮 최고 12도입니다. 신의주가 14도고요. 함흥 16도, 원산 15도, 청진은 9도, 중강 10도, 해산은 낮 최고가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에 알려진 프란치스코 가톨릭 교황의 발언에 항의해서 자국 주재 바티칸 대사를 조치했습니다. 아레랑이 IT 총리가 과도위원회가 꾸려진 뒤에 사임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2014년에 폐쇄했던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 운영을 재개하길 바란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이 지금 큰 논란 속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항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주재한 교황대사를 조치했네요.
네,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비스발다스 쿨보카스 교황대사를 조치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실망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즉각 힘을 합칠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교황이 국제사회에 보내길 기대한다는 점을 쿨보카스 대사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논란입니까?
예, 지난 2월에 교황이 스위스 RSI 방송과 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은 협상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백기를 들자는 사람들과 그런 조처가 침략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 관해서 평해달라는 이 말에 가장 강한 사람은 상황을 살펴보고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하며 이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예, 또 패배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걸 보면 협상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 논란이 된 교황의 회견은 오는 20일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몇몇 언론이 내용을 입수해 보도한 겁니다.
예. 보통 백기를 든다는 건 항복의 의미로 네. 받지 않습니까? 교황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항복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교황청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복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전쟁 중단에 관해서 말한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청 얘기는 그러니까 항복이 아니라 협상을 강조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네. 한편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이 교황청 권력 서열 2위인 국무원장이 12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모든 협상의 첫째 조건은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교황청의 해명이 있었지만 교황 발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군요.
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우리 깃발은 노란색과 파란색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죽고 승리하는 깃발이라면서 우리는 결코 다른 깃발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또 교황의 발언이 강자의 권익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국제법의 기준을 무시하도록 장려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등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 쪽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교황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예,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로이터통신에 이 우크라이나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보존할 협상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깨달은 때만 성사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또 항복을 언급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면서 러시아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력을 쓰고 수천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교황 발언에 대한 논평이 나왔네요.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협상을 찬성하는 말을 한 게 매우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지만 불행하게도 교황 성명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당사자들의 반복된 성명이 최근에 가혹하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협상에 나설 뜻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거부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 측의 자세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패배시키겠다는 서방 측의 기대는 아주 잘못된 거라면서 현재의 전황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지금의 전황을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네요.
예,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시도한 반격이 사실상 실패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공세로 전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서 밀리고 있는 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에 전황에 관해서 언급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중단시켰고
러시아군의 위협에 대비해서 길이가 2,000km에 달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또 군사 원조가 중단됐기 때문으로 꼽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제공했는데 이를 대체할 예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모두 채울 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군 대응 태세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IT입니다. IT는 갱단폭력으로 지금 무법 천지가 된 상태인데 IT 총리가 결국 사임 얘기를 꺼냈네요.
네, 아리엘 항리 IT 총리가 11일 영상 연설에서 과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각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에 대해서 IT 국민들에게 감사하길 바란다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평화와 안전을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IT인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IT의 그 앙리 총리가 지금 카리브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있습니까?
예, 앙리 총리는 IT 치안 유지를 위한 다국적 안보 지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케냐를 방문한 후에 귀국길에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갱단이 수도 국제공항을 공격하는 등 치안이 급속하게 악화하자 귀국하지 못하고 일단 푸에르토리코로 갔습니다.
예, 그 앙리 총리가 사임 발표를 하기에 전에 중남미 국가협의체인 카리브 공동체 회의가 있었군요.
예, 카리브 공동체 회의가 카리콤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날 자메이카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IT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회의가 끝난 후 순회 의장국인 가이아나에 이르판 알리 대통령은 우리는 과도위원회 설치와 과도 총리 임명에 따른 앙리 총리 사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과도위원회 설치가 총선으로 이어지는 길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자, IT의 권력 이양을 위한 과도위원회 어떤 식으로 꾸려집니까?
예, 알리 대통령은 위원회가 참관인 2명 외에다가 몇몇 정파, 경제부문과 시민사회 대표들 또 종교 지도자 1명을 포함해서 이 표결권을 가진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과도위원회가 신속하게 과도 총리를 임명해야 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미국 정부는 앙리 총리가 IT로 귀국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예, 맞습니다. 앞선 미국 백악관은 앙리 총리가 귀국을 해서 정권 이양 과정을 감독하길 보길 원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며칠 새 IT의 폭력 사태가 심각해지자 생각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편 영국 BBC 방송은 미국과 이웃나라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앙리 총리에게 사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 11일 카리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IT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예, 블링컨 장관은 케냐가 IT에 보낼 예정이었던 다국적 안보 지원단의 1억 달러를 그리고 인도적인 구호에 3,300만 달러를 미국이 추가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앙리 총리가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IT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SNS에 IT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고 축하하는 모습, 또 밤하늘에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많은 IT인들이 앙리 총리가 부패했다고 여긴다면서 그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없이 장기간 나라를 통치한 것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IT를 극심한 혼란으로 빠지게 한 것이 갱단인데요.
네.
갱단들은 이 권력 이양 소식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갱단 연합체 두목인 지미 셰리지에는 IT 차기 지도자는 국민들이 선택해야 하고 다른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 IT에 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IT가 아파르테이트 체제고 사악한 체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화적인 혁명이 아닌 유혈혁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참고로 이 아파르테이트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치하던 백인들이 다수주민이었던 흑인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던 체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아프리카로 갈까요?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대사관을 다시 열기를 바라고 있다는 소식입니까?
예, 미국이 지난 2014년 대사관을 폐쇄한 지 10년 만에 대사관 운영을 재개하길 바라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리비아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CNN 보도는 어떤 걸 근거로 한 겁니까?
국무부가 요청한 2025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국무부는 이 예산 요청서에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잠재적인 운영 재개에 대비해서 외교적인 출장과 시설 운영 지원, 또 현재 몰타에 있는 트리폴리행 전용 항공기의 활용도 증대 등을 위해서 1,270만 달러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리비아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문을 닫은 지가 벌써 10년이나 됐습니까?
네, 2014년 7월에 폐쇄됐습니다. 당시에 리비아는 2011년 중동에서 불던 민주화 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 이후에 내전 양상이 전개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요. 2012년에는 이 벵가지에 있던 미국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 공격으로 크리스토퍼 스티븐슨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
예, 미국 정부는 계속되는 정치 사회적 혼란에 결국 2014년에 트리폴리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증 발급 같은 그런 영사 업무도 완전히 중단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는 당시에 외교 인력을 이웃나라인 튀니지로 철수시켰고요.
네.
예, 지금도 튀니지에서 외교와 영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범죄와 테러, 시민 소요, 납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지금도 리비아를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나 안전 부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리비아에서 다시 대사관을 운영하길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 미국 국무부는 해당 예산을 요청하면서 리비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 국무부는 예산 요청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남쪽 측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이 리비아에 주재하는 건 우리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미군의 그 최고위 사령관도 러시아의 그 영내 아프리카 지역의 확장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마이클 랭리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이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러시아가 리비아와 마그레브 지역, 그러니까 모로코와 알제리, 이 튀니지 등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영내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랭리 사령관은 특히 마그레브 지역은 나토 남쪽 방면이라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접근과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도 있군요.
예, 블링컨 장관은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5 회계연도 예산 발표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놨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인도태평양과 리비아, 동부카리브해 등지 등에서 미국의 외교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와 관련 프로그램으로 39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하고 리비아 사이에 관련 접촉도 있는 겁니까?
예,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CNN에 현재 미국 정부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적절한 보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는 임시시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자 증세 등의 방법으로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의 그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뉴햄프셔주를 찾은 자리에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6조 8,800억 달러였는데 4천억 달러 조금 넘게 늘어날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 발표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바로 세수 확보 관련 내용인데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법인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율과 관련해서는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최고 한계 세율을 39.6%로 복원시키고 자산가치 1억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는 최소 25%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반대로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네요.
예, 바로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자녀나 세액 공제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리고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3,600달러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12주의 가족 휴가를 주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 부자 증세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11월 대선에서 다시 대결하게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는 그 차별점을 두는 그런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2025 회계연도 예산 발표 자리에서 부자 증세를 얘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2조 달러의 감세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나는 공정한 세금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세수 확보를 통해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이 34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백악관이 이번 예산 발표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샬런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1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산층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미국의 투자함으로써 가족 생활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 국장은 특히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예산 발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국방비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회계연도 2025년 회계연도가 되는 거죠. 예산에서 국방비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지난해보다 1% 오른 8,950억 달러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감안하면 미국의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로이터통신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만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예산안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게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대통령이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상하원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배제할 수도 있죠. 의회는 이후 4월 15일까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공화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을 두고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 그리고 재정 책임에 대한 무시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그 회계연도 예산, 그러니까 2025년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이고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은 아직도 본 지출안이 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2개 세출법안으로 이뤄진 총 지출안 중 현재 6개 세출법안만 통과됐고요. 나머지 6개 세출법안에 대해선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6개 세출법안에 포함된 부처는 현재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세출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과 관련해 기소된 이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 재판이 언제 시작되는 거였습니까?
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이 재판을 이달 2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배심원단 선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머천 판사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재판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당시 이 합의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안 씨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코안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이 돈을 법률 자문으로 기록하며 회사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총 34개의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결정 약 1년 만에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 특권 요청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으니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면책 특권이라는 게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인 거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 외에도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하급심이 이를 모두 기각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심리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죠?
네, 지난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후보 사퇴를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재판 일정이 잡히면 온전히 대선 운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네, 앞서서는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도 연기가 됐었는데요.
맞습니다. 원래 해당 재판은 3월 4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면책 특권 심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 하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물가 소식 볼까요? 지난달에 미국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노동부가 12일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미국 물가는 전달보다 0.4%,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1월과 비교해 연간 상승률과 전월 대비 상승률 각각 0.1%포인트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물가가 올랐네요. 시장 전망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월간 상승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하고요. 연간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망치와 다우존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모두 3.1% 상승이었습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를 볼 때 또 눈여겨봐야 되는 지표가 있죠.
예,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가격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물가지수인 만큼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고요.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자, 미국의 그러면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둔화 추세를 이어갔고요. 작년 6월 이후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엔 또 3.1%로 내려가면서 2%대 진입을 눈앞에 뒀지만 2월에 다시 3.2%로 반등을 했는데요. 물가가 좀처럼 2%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의 좀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보죠.
예,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입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3.3% 하락했다가 2월에 다시 3.8%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이 두 부문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체감하는 물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식품비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자, 2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고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예, 전문가들은 시장의 전망치로 웃돈 2월의 물가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의 로버트 프릭 경제학자는 CNBC 방송에 1월과 2월의 보고서가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추도록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 인하하는 내리는 데 있어서는 제시하는 기준이 있죠.
예, 연준은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를 많이 웃도는 수준인 거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방 상원 청문회 출석해 그런 확신을 갖게 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2월의 실업률은 3.9%로 전문가 전망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이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물가 지표에 반응을 했네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을 내고 나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며 오늘 나온 보고서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정연설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비용을 낮추고 중산층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임대료와 의료비, 교육, 보육비를 낮추는 한편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행정부에는 대통령실과 행정부처 외에 독립기관과 공사가 있습니다. 독립기관과 공사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됐는데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정부국 CIA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독립기관 및 공사 첫 번째 순서로 중앙정부국 CI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arning is not good enough without the structure to put it into action. We all understood Bin Laden's attempt to strike the homeland, but we never translated this.
지난 2004년 4월 14일, 당시 조지 테니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의회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니 국장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지만 9.11 테러 계획을 간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NSC 그리고 여타 정책 이반자들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외국과 국제 현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CIA는 다음 네 가지 활동을 통해 위협을 예방하고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정보 수집, 객관적 분석 제공, 대통령 지시에 따른 비밀 활동 수행, 그리고 국가 안전 수호에 도움이 되는 비밀 보호 등입니다.
Mike Pompeo said the CIA engages only in foreign espionage as he discussed his job and his views Thursday at the center.
현재 CIA 내 주요 부서로는 분석국, 작전국, 과학기술국, 디지털 혁신국, 그리고 미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작전국은 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을 통한 정보 수집을 다룹니다. 또 필요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밀 활동을 수행합니다. 과학기술국은 혁신적이고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해결책을 적용해 CIA의 해외 정보 임무를 지원하며 디지털 혁신국은 사이버 보안부터 IT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CIA를 디지털 환경의 최선두에 놓습니다. 미션센터는 지역이나 우선 현안에 집중하며 각 부서에서 나온 요원들이 하나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CIA의 예산은 비밀로 분류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2023 회계연도 연방의회는 몇몇 연방부처와 CIA 정보활동에 자금을 대는 국가정보 프로그램 NIP에 약 72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중앙정보국 CIA의 역할과 조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9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기 위해 미국이 차관을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앞선 과학기술 역시 다른 나라와 공유하길 원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취임 연설이 있은 지 몇 달 뒤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정책 첫 단계에서 사용할 예산 25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트루먼 대통령은 새로운 해외 원조기관을 설립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 강해지면 미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강한 군사력 유지를 지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이틀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반도 분쟁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남한이 북한 공산 세력의 침공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먼저 남한에 미국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기로 승인한 다음 미국 지상군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미국 군대를 보내 남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 시기에 만약 소련이 북한 편에 서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다면 자신의 결정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트루먼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 참전을 결정했던 것이 대통령으로서 내린 많은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1950년 가을에 이르자 유엔군은 북한군을 38선 너머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일까지 전쟁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 11월 말 중국 공산당군 수천 명이 북한군에 합류했습니다. 중국 공산군은 북한군이 유엔군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중국 공산군을 막기 위해서 만주에 있는 중국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반도 주변 다른 나라로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밖으로 전쟁이 확대되면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자신이 세운 작전대로 실행한다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공개적으로 미국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1951년 4월 1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한국전 참전 유엔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트루먼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맥아더 장군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들은 군을 이끄는 지도자는 반드시 한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맥아더 장군을 지지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와서 맥아더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투의 대부분이 38선으로 알려진 지리적 경계선을 따라 벌어졌습니다. 이 38선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경계가 됐습니다. 남과 북은 비슷한 전력으로 서로 번갈아가며 이기고 지는 전투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투에서 계속 승리한다 해도 단지 일시적인 상황일 뿐 북한군이 언덕 하나를 점령하면 곧이어 남한군이 그 언덕을 탈환하고 남한군이 마을 하나를 되찾으면 북한군이 다시 점령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은 2년 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 등 군인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1952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던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 영웅 도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이 북한 편에서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고, 이 결정은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었던 만큼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과감하고 결정적인 대통령 시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52년 3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부사 가운데 하나가 really, 정말로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a cool guy.
그는 근사한 사람이에요. Cool, 근사한, 아주 멋진, 아주 좋은 그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사람을 묘사할 때 주로 쓰는데요. cool이라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at guy is really cool.
저 사람 정말로 멋져요. 이 같은 정말로, really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을 땐 천천히 힘줘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다. 이 말을 really, 정말로를 강조할 때와 안 할 때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두 번째는 really에 굉장히 힘을 줘서 말했죠. 다른 문장도 들어보시죠.
They are really kind people. They are really kind people.
그들은 진정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really를 천천히 힘줘서 말함으로써 정말 그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영화를 보시거나 미국인들이 말하는 걸 들으실 때 really의 용법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ally가 어떤 형용사를 강조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녀는 재능 있는 배우다. 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리얼리를 강조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She is a really talented actress. They are really kind people. They are really kind peopl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really를 사용해 정말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